우리가 예언자 그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환기를 합니다만은 예언자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독특한 예언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얘기하자면 그 나라가 멸망하고 민중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시기에 그야말로 온 삶으로 단순히 입술이 아닙니다. 온 삶으로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은 갖가지 긴 행각으로도 독특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밭을 산다든지 또 한쪽으로만 모로 누워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긴 행각을 벌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선포를 아주 빈번하게 선포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때때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그 밖에 여러 백성에게 전한 그런 편지입니다. 아직 유다가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성서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 바빌론 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본격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때가 아직 닥치기 이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 말하자면 그 아직 멸망하기 전에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이상하다고 한 것은 뭐냐?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딴 생각 품지 말고 바빌로니아에 잘 정착해서 살아라. 이게 오늘 편지의 메시지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께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건 뭡니까? 강제로 붙잡혀 간 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무장봉기라도 일으켜서 민족의 독립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잘 되기를 기원해 가면서까지 정착해서 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니? 이게 도무지 당시 민족적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가 하는 것은 그 시대를 그리고 있는 또 다른 성서를 대조해 보면 압니다. 시편 이를테면 137편을 보면은 소위 바빌론의 강가에서 하는 그 노래로도 잘 알려진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노래로도 잘 알려진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의 탄식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무친 원한이 얼마나 컸는지 바빌로니아의 어린아이들까지도 바위에 다 메어치고 싶다. 그렇게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만큼 원한의 감정을 격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하고 대조해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정말 이상한 편지에 해당합니다. 네, 이 편지의 내용은 점입가경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축히며 빠른 시일 안에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불어넣었던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따라서 모종의 실제 역사적으로 소요사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별히 나라를 빼앗긴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그것이 정당하고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들을 딱 꼬집어서 지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아니므로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편지가 기록된 배경, 직접적인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그런 소요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상황 가운데 전혀 가능하지 않은데도 곧 기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의 부하 내동에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예언자 예레미야의 현실론 또는 뭐 실용주의적인 공고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말하자면 무슨 짓을 해도 어쩔 수 없으니 몸이나 다치지 않게 잘 지낼 궁리를 해야 된다. 죽지 말아라. 살아있어라.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새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전혀 틀린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한창 강성해지고 있는 막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강성해지고 있는 그 바빌론 제국의 힘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 사람들은 사실은 바로 그 즈음에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에 의존해서 바빌론을 막아보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바빌론의 분노를 사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권고는 확실히 현실을 제대로 알고 순응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참뜻은 단순히 현실 순응의 논리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안목, 신앙의 안목, 진정한 역사의식에 비롯된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역사의식은 있는 그대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현실을 호도하거나 헛된 환상으로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히려 그 고통의 현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역사의식입니다. 네, 여러분, 그 인식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직결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어떤 이유로든 유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지금 당장 누리는 삶은 소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구가할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소중함을 아는 태도는 그저 현실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를 한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만큼 진지하게 삶에 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든 대신할 수 없는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권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굴종을 당하며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저마다의 삶을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는 삶의 근본 태도를 환기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권고는 하나의 현실론이거나 또는 어떤 숙명론에 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권고는 결코 미래의 희망을 저버리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결코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라고 이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의 말미를 다시 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70년을 기다리면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기간은 유대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 기간과 거의 일치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것을 예견하는 예언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기간을 절망과 한탄으로 보내기보다는 삶을 삶답게 누리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은 유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은 비로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누려야 할 삶을 누리라고 하는 그 전반부의 그 권고와 그대로 맥이 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일구어서 번성하라는 그 공고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태로 도저히 그런 안락한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 역시 똑같은 조건에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통념으로 이해하면은 뭐가 그 똑같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유념해 볼 때 자기 땅에서 뿌리를 뽑혀 남의 땅에서 살게 됐을 때 그 조건이 어땠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뭐냐?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남의 나라 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뜻, 하나님을 섬기는 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종교의 탄생, 새로운 믿음의 탄생 계기가 됩니다. 그런 조건이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당시 유대인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해진 격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그것만이. 다른 형식의 뭐 지방에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었지만 꼭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그 온전한 예배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조건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말씀, 그것은 기왕의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을 무력화시키고 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것 제시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믿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제가 예레미야 얘기할 때 종종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신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가장 독특한 기여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발견을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신약 얘기하는데 신약이라는 말도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 새로운 믿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너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여된 조건이란 없다 이런 선언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할 때 성전도 없고 옛날로 그러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격식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반문이 의미가 없다. 너의 온전한 인격으로,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새로운 믿음이 여기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뜻에 비추어서 앞에서의 그 권고, 다시 한기하면 삶에 대한 공고가 지니는 뜻, 그것을 새기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온전한 삶을 누리는데 결여된 조건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의지가 있다면 어떤 조건의 결여를 탓하며 지금 누려야 할 자신의 삶을 유보해야 할 까닭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아마 많이 회자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아, 그 얘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한 토막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휴가를 보낸 한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 그 얘기군요. 그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무릎을 칠 텐데요. 인도를 휴가를 떠난 한 사업가가 모래사장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들고 돌아오는 한 어부를 만납니다. 그 어부가 잡은 것에 감탄하면서 그 사업가는 그 휴가로 왔지요. 거기서 이제 감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또 잡으러 갈 건가요? 그러면 그때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어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또 잡으러 가다니요? 뭐하러요? 사업가 얘기는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되는데 어부 얘기는 그러면 뭐하게요? 사업가 얘기는 작은 배 한 척이라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게요? 그러면 그 작은 배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게요? 그럼 일꾼들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부 얘기, 그러면 뭐하게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럼 뭐할까요? 그러면 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부의 답이 뭡니까? 쉬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뭐 아마 이 비슷한 얘기나 이 얘기 그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 소중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실상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일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조건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도 왜 세상은 지금 경제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발버둥 칠까요? 그러면서 어째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의 삶을 유보하도록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삶의 방식이 뜻하는 그 허망함, 그 미망, 그 거짓 예언에서 벗어날 때 인간에게 비로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거둔 것이 많아야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되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둔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대부분 직접 거둔 것들이 많죠. 그렇게 감사할 조건, 만한 조건이 많다면 그런 만큼 그건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도 이제 저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 가진 게 많다고 자랑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람 다 덕담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 이제 교회 가진 게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담으로 제 목사 이제 목회에 성공했어 이렇게.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옛날에도 우리는 그 저 목회 열심히 하고 있었고 옛날에도 제대로 된 교회였거든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뭐 덕담으로 이제 하는 얘기니까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둬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큰 기쁨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그 이전에 한순간 한순간 저마다의 그 소중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마다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라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가족과 이웃에 왜 내가 지금 감사해야 하는지 그 진정한 까닭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에 대한 깨달음으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